하나님의 학교 여덟 번째 시간 죄라는 제목으로 정했고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2편 1, 2,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삽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경험이에요. 죄 짓습니다. 참 많이 짓습니다. 아마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은데 교과서는 아니고 영어 문법책에 예문으로 나온 게 지금 생각해도 어려운 문장인데 To err is human 그렇게 돼 있어요. 해석이 잘 안 돼. To err is human. 그때 문법을 설명해 놨는데 제가 못 이해하고 지나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약 300년 전에 알렉산더 포프라고 하는 영국 시인이 말했던 건데 To err is human, to forgive divine 이런 아주 어려운 문장이에요. 쉽게 다가오지 않는. 그 의미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 to err is human.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사람다운 것이다. To forgive divine. 용서하는 것은 신적인 영역, 신성에 속한 것이다. 그런 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리가 없었죠, 그게.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이다.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현상이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진단해요. 말씀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그 결과 죄의 영향력과 파장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우며 거룩한 변화 과정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완성되어질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죄라는 요소는 영적 성장과 진보를 크게 초해합니다. 영향을 끼쳐요. 죄라는 요소는 영적 성장과 진보를 크게 저해한다. 오늘 읽었던 시편 32편의 그 표제어로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을 담은 시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을 한 배경은 아마도 사무엘 하 11장 사건 같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의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과 충성된 부하 햇사람 우리아를 살해한 기록이 나와요. 한 사람이 아무리 왕이지만 간음을 하고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간음과 살인 동시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기록된 부분이 바로 사무엘 하 11장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전체를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에 대해서 말합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마냥 그를 편애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고 다윗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도 간음과 살인이라는 심각한 범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를 범죄자로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를 내려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죄를 어떻게 처리했으며 죄의 짐, 죄책감이 그를 누를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신학자들은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을 같은 맥락의 시편으로, 같은 사건을 다룬 시편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윗이 바세바와의 간음죄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뒤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밝히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죄책감과 정죄감을 느끼는 가운데 1년 동안의 시간을 경과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시편 51편의 표제어를 잠시 한번 볼까요? 스크린에는 준비를 못했는데 성경 가지신 분들 시편 51편 표제어, 그러니까 1절이 시작되기 전에 이 시편에 대한 맥락, 정황을 적어놓았는데 이렇게 묘사해놨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게 시편 51편이에요. 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3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3절 보세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신이 범한 잘못이 늘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괴롭힌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면서 밀어넣으려고 해도, 잊으려고 해도 언젠가 그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9절에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셔서. 주의 얼굴, 그분의 얼굴이 자신이 범한 죄악을 향해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억눌러져 있는 그런 경험이요. 그 당시 1년 동안 다윗이 겪었던 내면의 혼란과 심적 고통을 시편 32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 4절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마음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죄악을 인정하거나 왕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숨기고 은폐하고 합리화하고 고백하기를 거부하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그 심리적 고통으로 신음하고 그의 뼈들이 쇠약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마치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팩 생각해 보십시오. 상하기 시작하고 오래 시간이 지나면 부풀어 오르게 되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처리가 안 된 죄는 영혼을 신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탈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의 신체에도 영향을 끼쳐서 부작용을 한두 개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를 내면에 가둬둘 때요. 다시 말해서 죄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 신체적인, 정신적인 정상이 나타나는 거 아십니까? 죄요. 여러분들 자녀를 교육할 때 이 죄의 영역이 연루가 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한 가운데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영역이요. 육체적으로 죄를 내면에 가두어 두고 해결하지 않은 채 오래 시간이 지나면은 골다공증, 뼈가 쇠하여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위궤양 같은 거, 고혈압, 좌골신경통, 우울증, 그리고 편두통. 그렇다고 해서 옆에 있는 분이 오늘 편두통이 있는데 그러면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는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고백하지 아니한 죄는, 처리하지 않는 죄는 편두통하고도 연관이 있다. 정신적으로는요, 죄가 오래 내면에 갇혀진 상태, 시간이 지나면 분노, 쉽게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쓴뿌리, 작은 일에도 원한을 가지는 감정으로 발전하기 쉽고 각종 중독, 쉽게 중독에 빠져요. 도박, 약물, 쇼핑. 이 중독들은 안에 처리되지 않은 죄가 침전된 상태, 퇴적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끝으로 드러나는 어떤 대체적인 갈급함들이에요. 잊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죄책감이나 정죄의 감정이 어떤 마음의 계기판에 빨간불을 보여줬는데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불 들어오면은 차를 세우고 후드를 열어서 근본적인 문제, 뭐 엔진 오일이라든지 라디에이터라든지 점검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그 빨간불을 깜빡거리지 못하게 망치로 깨워버렸어요. 그럼 빨간불이 없어지죠. 그러나 깜빡이 증상이 없어지지만 이 문제는 계속 남아있어서 언젠가 큰 사태로 진전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근본적인 문제가 죄예요. 어떤 행태로든지 죄예요. 그런데 마음의 계기판에 죄로 말미암아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이를 무시하고 계속 인생을 운행해요. 그래서 괴롭기 때문에 이것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요. 또는 이것을 해결하는 무의식적인 방편으로 일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는 가끔은 어떤 사람은 참 이것은 재미있는 형태인데 섬김과 선행으로 대체하려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고백하는 경험이에요. 자신을 뭔가가 무거운 것이 누르고 있다는 느낌이요. 뭘 해도 불편해요. 다우슨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역시 저와 여러분도 이 지점에 머무른 적이 있거든요. 특정한 잘못 때문에 분명히 뭔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그 느낌, 이런 생각이 늘 생각 언저리에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 결과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욕조에 가득한 물이 마개를 그 제거하면은 물이 쭉쭉쭉 빠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보면은 물이 다 배수되고 남은 게 없어요. 그 그림이에요. 그리고 수분을 그 함유한 토양이 비가 오지 않는 상태로 몇 주간 지나면은 내리쬐는 열기로 말미암아서 땅이 쩍쩍 갈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이 죄의 상태가 오래 해결되지 않고 내 마음에 간직되어진 상태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세 가지 차원에서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변하지가 않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내 주위의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나와 나 사이에 일어나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채로 시간이 경과하면은 이 정죄감 그리고 죄책감이 축적되면서 그 사람의 영혼이 무거워지는데 이때 보통 네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그게 첫 번째가 열정을 쏟아 일하던 과거와는 달리 의무감에서 일을 해요. 두 번째, 자식이나 부모에 대한 마음이 이전과는 달리 그냥 대충 근성으로 돼요.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네 번째,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면서 쉽게 짜증이 나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그 잠재적인 역량, 커파시티 자체는 엄청난데 그냥 마냥 희한하게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죄책감과 정죄감에 무게에 짓눌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항 활주로에 그 이륙을 준비하고 있는 보잉 747 전보 비행기 있잖아요. 그게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엄청난 파워를 내요. 승객과 화물을 비행기 동체와 함께 합하면은 300톤 이상이 돼요. 1톤 트럭 300대가 이루어진 거대한 금속 물체란 말이에요. 그게 하늘을 시속 1000km로 날 수 있는 엄청난 쇳덩어리예요. 보잉 747 전보 비행기는. 재미있는 사실은 이 비행기는 후진 기능이 없기 때문에 작은 바퀴가 큰 토잉카가 와가지고 그것을 밀어요. 엔진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 그러나 거대하게 시속 1000km를 날 수 있는 이 육중한 이 비행기 자체가, 엄청난 파워를 가진 이 비행기 자체가 자그마한 토잉카에 의해서 뒤로 쭉 밀려요. 엔진이 가동하지 않으면. 이것이 마치 죄책감이 지배해서 엔진이 꺼진 상태의 모습의 사람입니다. 얘기 없이 밀립니다. 뭔가에 질질 끌려가는 듯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를 뼛속까지 경험했고 얼마 동안 한 1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왕이지만 왕이 아니었어요. 기쁨이 없는 삶.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감을 맛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2절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히브리어로는 르미야라는 단어인데 속임이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이상이 생기면 이 르미야 속임이 작동할까? 이 동일한 표현은 호세아서 7장 16절에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 같으며, 이때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속이는 우리 성경에는 시편에는 간사함이라고 했습니다. 속인다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속이는 활 어떤 활일까요? 속이는 활. 화살 어떤 부분이 뒤틀려 있는 거예요. 내가 활 시위에 그것을 올려놓고 이렇게 당기면 정확하게 날아가지고 어떤 지점에 관역에 명중을 해야 되는데 화살을 아무리 쏘아대도 안에 뭐 습기가 먹었든지 아니면 뭐 안에 쇠붙이가 들어가 있었든지 이상하게 쏠 때마다 관역에서 한 20cm쯤 떨어진 곳에 맞추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호세아서 7장 16절에는 속이는 활이라고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데 뭔가 뒤틀려져 있는. 자, 이게 시편 32편 2절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속임이 없고, 무슨 말일까요? 죄책감이 쌓여 있을 때는요, 자기 보호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죄가 영향을 끼치고 힘을 발휘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자기 내면과 표출되는 나의 모습 사이에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 삶을 살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보호를 위해서 지금 나를 알면 어떻게 하지? 이 상태를 누군가가 발각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의식도 있고요. 내면에 느끼는 바와 외부에 드러나는 것이 충돌하는 거예요. 속임이 작동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 불안한 마음에 거짓된 삶을 살 필요가 없었던 것, 다윗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 이런 간사한 속임을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학생 3명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는 날 학교 수업이 늦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자, 우리 교수님에게 버스 타이어 펑크 났다고 말하기로 하자. 그래서 교수님이 말합니다. 왜 늦었어? 그랬더니 불안한 표정을 애써 감추고 버스 타이어 펑크가 나서 뛰어오느라 늦었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교수님이 그들에게 따로 시험을 보게 합니다. 휴, 살았다. 그런데 이 세 명의 학생을 각각 다른 방에 넣어놓고 시험지를 나눠주는데 제 1번 시험지는 5점이고 두 번째 문제가 95점입니다. 첫 번째 5점짜리 문제를 보았는데 너무 쉬워요. 그래서 룰루랄라 하면서 푸는데 이번 95점짜리 시험 문제가 오늘 타고 온 버스 어느 타이어가 펑크 났는가? 1번 왼쪽 앞바퀴, 2번 오른쪽 앞바퀴, 왼쪽 뒷바퀴, 4번 오른쪽 뒷바퀴. 다른 두 친구 어디다 찍었을까? 4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이 셀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 구절로 나가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 이 상황을 음미해 보세요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노래하기 위해서,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하기 위한 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뭐 어떤 베이스가 울린다든지 이러한 큐 사인 같은 거예요. 다음 구절로 나가기 전에 잠시 멈추어 이 상황을 음미해 보라.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시 볼까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지금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고 내가 독자인 내가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라라고 했어요. 당신 이러한 지경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공경에 빠져서 그러면 당신은 그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게 셀라의 의미예요. 멈추어서서 당신 자신을 대입해 보라 이 말이에요. 5절에 다윗이 자기 자신의 일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마침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께 고백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 숨기지 않고 낱낱이 고백하는데 조목조목 털어놓습니다. 다윗이 이거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죄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에 대한 정보 제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정욕에 사로잡혀서 남의 여자 바세바를 취해서 간음죄 범했습니다. 이 범죄를 내가 은폐하기 위해서 충성된 신하 그의 남편 우리아를 내가 죽였습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라고 통곡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을 때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처리해 주십니다. 이미 그 내용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듣는 순간 희한하게 용서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세요. 그동안 다윗을 내려누르고 있었던 그 죄책감이, 그 무거운 죄책감이 어느샌가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예요. 요한 1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로 인해 시달리는 모든 부작용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습관적으로 방문하던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자아이입니다. 들키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유혹에 빠져 늘상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컴퓨터를 점검하던 아빠에게 이 사실이 발각됩니다. 모든 것을 자백하고 용서를 체험한 뒤에 후련함이 이 아이를 찾아갑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녀들 가운데요, 말이 없어지고 이유 없이 침울 모드로 들어가면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음란물에 혹시 노출된 것이 아닌가. 이것은 교묘한 방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참 부모에게도 아이들에게 말하기가 힘든 그런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야단치면 안 되고 정말 나도 이것을 고민해봤다, 나도 이것 때문에 시달려봤다 하는 눈높이 낮추어서 무릎을 꿇고 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깜짝 놀라거나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어? 라고 정죄감을 심해주면 절대 여러분하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아빠도 이것 때문에 시달린 적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연약함을 보여줘야 그 아이들이 마음을 엽니다. 이 영역은 우리 세대 가운데 엄밀한 차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자녀 교육 가운데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지혜를 구하여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서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줄이 되지 않은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크게 시달렸던 다윗의 이제 번민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6절은. 제가 이 구절을 암송하는 이유는 저 자신에게 울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아 주를 믿는 성도 여러분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이 기회이다. 더 이상 늦추지 마라. 나처럼 1년이나 어리석게 고생하지 말고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 말이에요. 오랫동안 너를 기다려오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유함을 얻으라. 이 6절은 다른 형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처리되지 않은 죄를 지속적으로 간직하면 그 여파가 나중에는요, 범람하는 홍수처럼 압도하는 금으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암송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주 예수님께서 죄의 속성에 대해서 밝히신 말씀 한 구절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진실로 두 분이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강조하셨을 때는 이렇게 이해하거나 삶에 적용하거나 사는 경향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게 안 다가온다고요. 죄를 지을 때는 다 죄를 즐긴다라고 생각해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싫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진단입니다.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컴퓨터 처리 속도가 늦어지죠. 어떤 형태로든 죄는 영혼을 어둡고 무겁게 만들어요.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서 속도가 늘어졌는데 이것이 좋아? 나는 이제 느린 삶이 즐거워. 아닌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컴퓨터에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가 걸리면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 관련해서는 좋게 여겨요. 매력적으로 여겨요. 그래서 선택합니다. 나중에 후회할지라도. 우리 사람은 양의 속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행복감을 주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찰나적으로는 그때는 좋아 보여요. 죄는 종으로 만드는데 노예로 만드는데 양의 속성을 가진 우리는요 목초지에서 풀을 뜯어먹을 때 목초지가 있습니다. 목초지 가운데 흩어져서 양이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런데 성실한 목자는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 먹었구나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요. 그런데 목자가 다른 일을 보는 사이에 풀 뿌리까지 파먹어요. 자, 양이 목초지에서 풀 뿌리까지 파먹으면 무슨 부작용이 생기는가 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뿌리까지 파먹었기 때문에 6개월 뒤에도 거기서 풀이 안 자라요. 양 자체가 먹을 게 없어져요. 두 번째, 땅 아래에 있는 풀 뿌리까지 먹느라 땅 안에 있는 기생충이나 해충 같은 그에 감염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양은 이런 어리석은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열중합니다. 일시적으로 죄는 행복감을 안겨줘요. 그렇지만 우리를 노예화해서 실제로는 행복감을 앗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선언하셨던 거예요. 주님의 진단이 옳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어거스틴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 안에 안식하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에 쉼이 없나이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차지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죄가 채우면 안식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죄가 정말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봅니다. 더 많이 내 자신이 힘세져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놓아야 될 그런 필요가 커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는 말씀 한 구절이 아까 11월 달 우리 교회의 성경 암송 구절로 정했던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파워풀하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죄가 내 가운데 들어와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죄가 주관하는 삶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떤 처방이라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말씀으로 내면을 가득 채운 사람, 죄가 침투할 기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알고 지내던 한 교회 청년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스포츠 관련한 모든 통계에 호환합니다. 스포츠 신문을 끼고 살아요. 교회 청년인데. 프로 야구 구단 누구의 평균 타율 얼마의 연봉 계획을 완전 깨고 있어요. 아주 후원합니다. 왜요? 마음을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저는 볼링을 치긴 치는데 아주 잘 치는 것은 아닙니다. 뭐 한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볼링장을 찾아가서 볼링 그 점수 계산 있잖아요. 빨리빨리 하는 사람 보면 신기해요. 점수 계산이 쉽지 않거든요. 볼링 그 점수 계산이. 300점 만점에 점수 150. 뭐 이렇게 점수 계산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볼링 점수 빨리 계산할까요? 자주 가니까. 자주 가니까. 고스톱 점수 계산 어때요? 피박에 흔들었고 고에다가 바로 점수가 나와요. 나는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빨리 점수 계산을 할까? 왜 그럴까요? 마음을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신기한 게 텍스트 문자 빨리 보내는 사람. 제가 가지고 있는 안드로이드 그 폰 자체가 타이핑하는 그게 타이프가 정말 많이 나와서 조금 신경이 쓰일 때가 있는데 타이프가 없으면서도 문자를 빨리 보내는 사람. 왜 그럴까요? 손의 움직임이 끼고 살았기 때문에. 시편 119편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둔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으로 내면을 가득 채운 사람, 죄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마음을 둔 사람은 다릅니다. 실행해 보십시오. 예화를 하나 하고 오늘 설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에서 큰 항공모함 하나를 건조합니다. 그 이름이 시나노라는 항공모함입니다. 그때 당시 가장 큰 항공모함이었습니다. 길이가 265m. 그리고 활주로 있잖아요. 활주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하는 그 활주로. 30cm 두께의 강철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두꺼운 콘크리트를 입혀서 어떠한 비행기 공습에도 끄떡하지 않도록 항공모함을 만듭니다. 이때 당시 이미 항공모함 4대가 격침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초강수로 이런 강철 30cm 두께의 활주로를 보유한 그런 항공모함을 만듭니다. 1944년 11월 18일에 첫 출항을 합니다. 세대 구축함에 의해서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이 시나노호가 바다에 뜬 지 2시간 뒤에 미국 잠수함 USS 아처 피셔호가 레이더로 이것을 포착합니다. 잠수함이요. 그리고 약 20노트, 시속 38km의 속도로 접근해서 1300m 전방에서 6개의 의뢰를 발사합니다. 그 중에 4개가 명중하고 폭발의 충격을 시나노가 느끼면서도 이 시나노호의 함장이 그대로 항로대로 8시간 동안 운항을 계속합니다. 왜요? 배가 격침할 수 없을 정도로 설계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배는 그때 당시 가장 큰 항공모함인 이 신한호는 그렇게 떠다니다가 10일 후에 침몰합니다. 한 번도 포를 쏘거나 비행기를 실어 나르는 역할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바다에 가라앉습니다. 가장 거대했지만 가장 단명한 항공모함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에는 갑판 아래 있잖아요. 할주로 갑판 아래. 지금 항공모함은 수천 개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통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한 방 맞고 물이 들어오니까 가라앉았던 거예요. 지금은 이 배 이후로 칸막이, 컴파트먼트를 제작해서 한 곳에 물이 들어오면 다른 곳에 번지지 못하도록 바로 칸막이와 해치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브라 코드가 발령이 되면은 모든 칸막이가 즉각적으로 닫히는 그런 구조래요. 이 예화를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영혼을 구성하는 많은 방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강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영역에서 실패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조금 높아진 마음으로 왜 저 사람 항상 저게 넘어지지?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구성하는 수많은 방들 그것이 과연 타이트하게 완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혼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 칸막이 문들은 과연 주의 말씀으로 방수처리 되어 있는지. 저는 아까 암송했던 그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작업, 시간 날 때, 기회가 있을 때 작정하고 계획해서 이것을 실행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세요. 죄가 들어와서 영혼을 무겁게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방비해야 됩니다. 죄를 허용하면 정말 많은 것을 잃습니다. 죄를 허용하면. 그 완성 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을 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학교 관련해서 죄라는 주제로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그들의 심령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의 주관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